민수기 3번 메시지. 군대로 편성됨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침. 민수기 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친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을 정렬하는 것은 전시하기 위해 보기 좋게 정돈하여 배열하는 것입니다. 대형을 이루어 친 모든 지파들은 아름다운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진에는 열두 지파들, 곧 레위 자손의 세 가족과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특별한 집단과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됨을 예표함.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됨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관찰과 오늘날 교회의 외적인 상황을 볼 때에는 조금도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천주교회와 국교회와 교파와 자유 모임들 안에는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인 참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는 이들 중에도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와 36절부터 43절까지의 비유로 계시된 것처럼 많은 가라지, 곧 거짓된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편성된 군대에는 가라지들이 없습니다. 즉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의 참된 믿는 이들만이 계수됩니다. 이 믿는 이들은 모두 구원받고 거룩해 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됨에는 그분의 신약 경륜, 즉 옛 창조 가운데 새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인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창조로부터 그분의 새 창조를 역사하시기 위해 내 시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새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는 한 실체, 곧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상황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울게 만드는 혼란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데서 벗어나는 희년이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먼저 천년왕국 동안 작은 규모로 희년이 있게 될 것이며, 그런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규모의 희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66권의 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곧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먼저 옛 창조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다음은 옛 창조로부터 새 창조를 낳기 위해 하나님은 내 시대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이 새 창조는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작은 규모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한 규모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그림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실 때 그분은 모든 소극적인 것들에는 주의하지 않으시며 다만 그분이 보는 것만을 주의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소극적인 것들 가운데 소극적인 것, 즉 가라지와 누룩과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은 이러한 것들에 주의하지 않으시고 미래에 주의하시는데, 밀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본성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것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가라지와 누룩과 큰 나무는 보지 못할 것이며, 그 대신에 금과 진주와 보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여전히 약간의 누룩과 큰 나무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큰 나무에 성분이 있다는 것은 크게 되고자 하고 좋은 외관을 갖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 안에 있는 큰 나무의 성분과 누룩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금과 진주와 보석을 갖고 있으며 이것들이 자라고 증가하고 있다는 기쁨에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한 교회에 관해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을 볼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혼란한 상황에 의해 야기된 손상으로 인해 탄식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길을 지나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장로들은 기쁨보다는 골칫거리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되며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와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천년왕국 안에서의 새 예루살렘에 이를 것인데 이 천년왕국은 여전히 옛 창조 안에 있지만 회복된 시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신실하다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기 위해 천년왕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배한다면 하나님은 천년 동안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안의 새 예루살렘은 오직 이기는 성도들에게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될 것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일반적인 분깃이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토록 먼지가 없을 것이며 금과 진주와 보석들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그 기와 그들의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침.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모든 남자가 그 기와 그들의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쳤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과 기호에 따라 대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과 안배에 따라 진을 쳤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한 이스라엘인이 르우벤 종족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르우벤 지파에 진을 쳐야 했으며 르우벤 기호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나 혹은 다른 지파에 진을 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과 안배에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회막, 유일한 목표이신 하나님의 증거를 지니고 있음을 마주보며 진을 침.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유일한 중심이자 목표인 하나님의 증거를 지닌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진을 쳤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궤는 하나님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증거는 궤 안에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림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있는 궤는 그리스도의 예표, 곧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그분의 간증을 위해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이 면에서 성막은 증거막이라고 불리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면에서는 회막이라고 불리웁니다. 회막 둘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막 사면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증거막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 사면에 진을 쳤습니다. 각 면마다 세 지파로 구성된 한 진영이 있었습니다.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의 진영들 해돋는 곳인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군대로 구성된 유다 진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나아갔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가세 군대로 구성된 르우벤 진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로 나아갔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으로 구성된 에브라임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로 나아갔습니다.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로 구성된 단 진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진영의 배열 내 진영의 배열은 출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비록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음행함으로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로 태어났지만 첫 번째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열두 형제들 가운데 이기는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대적을 패배시키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요셉으로 인해 세 번째입니다. 진영들 가운데 단이 맨 마지막입니다. 단은 또한 매우 좋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뱀이었으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처음으로 반역했으며 두 번째 경배의 중심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세 군데로 된 네 진영은 열둘이라는 숫자를 산출함. 세 군데로 된 네 진영은 열둘이라는 숫자를 산출합니다. 3 곱하기 4로 구성된 이 숫자는 3일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이 연합됨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 단위를 형성함을 의미합니다. 열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통치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열두 사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막은 중앙에 있는 레위인의 진과 함께 진영들의 중앙에 있음. 회막은 네 진영의 중간에 있는 레위인의 진영과 더불어 진영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세면에 진을 쳤는데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진을 쳤으며 동쪽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들을 위해 남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둘레에 대응을 이루어 진을 친 그림을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인해 그분을 더욱더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에 의해 야곱은 열두 아들들을 가졌으며 그들은 각기 한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레위 한 지파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분별되었으며 요셉의 두 아들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성막의 세 면을 채웠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한 면이 남겨졌습니다. 신약에는 이러한 세부 사항이 구약에서처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그림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약에 많은 그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기록된 것을 그 그림들에 적용하는 법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 장들에서 구약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들이 없다면 신약에서 주어진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민수기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과 오늘날의 우리 상황을 고려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께 주여 제가 밀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제 안에 누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익한 말들, 비판과 한담과 헛된 말들과 수군거림들을 드러내시면서 그 모두가 누룩들이라고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주님께 주여 어떤 면에서 저의 일이 큰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렇다, 너는 겉모양을 좋아하며 내가 한 일을 전시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 우리가 금과 진주와 보석들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약간의 금과 약간의 진주와 보석의 성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양과 광도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고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를 합당하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여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 빛빛춤과 다루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